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저는 장량입니다. 중국의 성인 공자라고 하면은요, 기원전 6세기 사람입니다. 기원전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의 탄생 전 시기를 말하죠. 이 공자는요, 예수, 불교의 석가모니, 그리고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함께 세계 4대 성인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인과 예를 실천했던 사상가이자 교육자였고 또 시인이었습니다. 자, 이 공자의 정신을 바탕으로 중국의 말과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인 공자학원이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식이었던 2004년에 개설됐고요. 현재 전 세계 130여 개 나라의 520여 개의 기관이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100여 개 대학교의 부설기관으로 등록돼 있는데요. 자, 이 기관에 대해서 사실상 순수한 교육기관으로만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 정부의 선전 도구이자 로비 단체의 성격이 있다라는 비판이 미 정치계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공자 학원을 로비 단체로 등록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활동 내용과 자금 내용에 대해 간여하게 하는 법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학교들 하나둘 이 공자 학원을 폐쇄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 펜실베니아 주립대, 그리고 이번에는 미시간 대학교가 공자 학원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계 제2의 강국인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인 만큼 공자 학원 측의 대응에 관심이 가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고요. 두 나라 외교 문제로 교육기관의 순수성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결국 미국 대학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또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성탄절기로 들어섰습니다. 오는 25일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종교를 떠나서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성탄절 노래 골라봤습니다. The Carpenters가 부릅니다. Merry Christmas, Darling 들어보시죠.
Greeting cards have all been sent. The Christmas rush is through. But I still have one wish to make. A special one for you. Merry Christmas, darling. We're apart, that's true. But I can dream, and in my dreams, I'm Christmasing with you. Holidays are joyful. There's always something new, but every day is a holiday when I'm near to you. The lights on my tree, I wish you could see. I wish it every day. To see you and to say that I wish you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darling.
Happy New Year too. I just one wish on this Christmas Eve.
On this Christmas Eve.
I wish I were with you.
to see you and to say that I wish you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Bechdel test. 남성보다는 여성이 주연을 맡은 영화가 평균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에이전시가 지난 2014년부터 17년 전 세계 박스 오피스 상위에 오른 영화 350편을 조사한 결과 $1,000 미만, $1억 이상 등 제작비 규모에 상관없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영화 산업의 성차별을 가늠하기 위해 고안된 백델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들이 그렇지 못한 영화보다 월등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2명 이상 등장해서 남성에 대한 것 이외의 대화를 이어나가야 백델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있는데요. 조사 기간 동안에는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고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영화는 없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더 많은 여성과 유색인종 등이 영화 산업에 참여해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수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영화 산업의 중심인 미국의 헐리우드에서도 여성이 주연으로 캐스팅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샌디에고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흥행한 영화에서 여성이 단독 주인공을 맡은 경우는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이 주인공을 맡은 경우도 전년보다 줄었는데요. 여성이 주요 등장인물로 출연한 것은 3분의 1 정도에 그쳤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항생제 고기. 세계 최대 속상 음식 체인인 맥도날드가 항생제 쇠고기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항생제 함유량이 높은 고기를 먹으면 사람에게 항생제 내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외식업의 상징인 맥도날드의 이런 행보에 따라 경쟁 업체들도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본사가 지난 11일 글로벌 공급망의 85%를 차지하는 주요 10대 조달 시장에서 쇠고기 항생제 함유량을 조사하고 2020년 말까지 이를 억제할 목표치를 설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납품업자에게 개선 여부를 보고토록 할 예정인데요. 이번 조치는 가축에 항생제가 남용되면 이를 섭취하는 인간에게도 항생제 내성이 생겨 결국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진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인간의 저항력이 약해지는 것을 인류의 가장 큰 공중보건 위기로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세계 각국에 약 3만 7천 개의 점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외식업계의 거인 맥도날드의 결정은 업계 전반의 항생제 관련 기준을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맥도날드는 가장 큰 쇠고기 수요처이기도 해서 축산업계 항생제 남용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인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좀 정리하는 시간이죠. 독자의 선택입니다.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정부가 최근에 북한 고위 관리 3명을 제재했는데요. 관련 소식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참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 재무부가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흔히들 뭐 북한의 권력 2인자라고들 얘기하는데 네. 이 최룡해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고위관리 3명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린 내용이고요.
미 재무부가 10일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인민보안상.
지난 10일이었죠. 재무부가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또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을 특별지정 제재대상 목록에 추가를 했습니다.
네.
해외 자산통제실은 북한 정권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유린과 검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들 3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이번 조치는 최악인 북한의 인권상황을 주목하고 스스로 입을 열 수 없는 이들을 대신해 말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지속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해외 자산통제실은 최 부위원 장이 노동당 그리고 정권 군을 통솔하는 2인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당 조직 지도부 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직 지도부가 북한 정권의 강력한 기관으로 검열 정책을 수행하고 또 북한 주민들의 정치 문제를 통제하는 목적을 지닌 곳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인민보안부의 검열 활동과 이를 악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라면서 제재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역시 사상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선전선동부의 일반적인 검열 기능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검열을 받지 않을 자유를 더욱 억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주목할 것이 그동안 미국 정부가 취한 대북 독자 제재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이번에는 인권 문제를 겨냥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 또 더불어서 고질적인 검열과 인권 침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은 일관적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침해를 규탄한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해외 자산통제실은 또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했던 오토 원비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도 역시 인권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가한대한 배경이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날 미 국무부도 북한 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2016년 미국이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 법에 따라서 국무부는 이제 6개월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 되겠죠.
네.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물론 내용은 뭐 인권 유린, 내부 검열에 대한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 또 그들의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네.
이에 근거해서 미 행정부가 지난 2016년 7월 처음에 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최고 수뇌부들에 대한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네.
당시에는 뭐 김 위원장 등 개인 15명, 기관 8곳을 제재의 대상으로 지정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북한은 최고 존엄에 도전하는 모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북한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라고 이제 네. 북한이 반박을 했습니다.
네.
또 2차 대북 인권 제재로 꼽히는 지난해 1월 제재 목록에는 개인 7명, 기관 2곳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포함됐고 역시 이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참고로 인권과 관련돼서 미국이 제재를 취한 건 이번에 발표된 것까지 포함해서 모두 네 번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 미 정부의 제재 조치가 최근에 지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비핵화 협상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겠죠?
네, 당연히 그렇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른 경제 제재를 수단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인권 문제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주목되는 건 지금 미북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보다
네.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그러니까 뭐 6월 이후 이때 취해진 독자 제재가 오히려 더 많다 이 부분입니다.
네. 자,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고위 인사들을 제재한 소식 먼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많이 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내년도 해외 방문 일정에 북한 방문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교황청이 확인을 했는데요. 안소영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2019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교황청 관계자는 지난 7일 교황의 내년도 해외 방문 일정 중에 북한이 포함돼 있느냐라는 VOA의 질문에 다른 순방 스케줄 혹은 추진 중인 순방 계획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북한 방문 계획은 일정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은 모두 북한보다 쉽게 순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고요.
네.
그런데 이 관계자는 앞서서 지난달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도 북한과 같은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교황이 내년에 북한에 가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직 단정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 일정에서 현재로서는 이제 그 계획이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일부 언론은 또 이제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방송은 익명을 요구한 교황청 관계자를 인용해서 교황청이 교황의 북한 방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한 물밑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내년에 교황이 방문 의사를 밝힌 나라들 가운데 일본 등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아직 내년 순방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황의 방북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교황이 북한에 초청장이 올 경우 흔쾌히 방문하겠다는 의향을 비친 만큼 내년 교황이 북한을 방북할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예.
그 언론들이 해석을 하기로는 교황청 내부에서도 교황의 방문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서는 교황의 방북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있다. 그런 시각들이 다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게 지난 10월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교황청에 갔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교황에게 전달한 이후에 나온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방북 요청에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답했다면서 사실상 수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교황은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교황청은 이후 지난 6일 교황이 내년 2월 역사적으로 기독교와 무슬림 간 대화와 중동지역 평화 촉진을 위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고 또 3월에는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황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여러 나라들을 뭐 일반적으로 함께 방문을 하기 때문에 아시아 방문길에 북한을 들릴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제기됐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교황청에 공식 초청장은 보낸 건가요?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
뭐 한국의 일부 언론은 아직 북한이 교황청에 공식적으로 방북 요청을 위한 초청장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뭐 이와 관련해서 교황청은 아직 공식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독자의 선택 다음으로 많이 본 뉴스 알아보죠.
네, 미 국무부가 유엔 산하 기구가 책정한 1억 달러의 대북 지원 자금에 대해서 북한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유엔 지원에 의존할 필요 없이 취약계층 지원 자금을 자체적으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8일 VOA에 북한 정권이 핵과 무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금과 재원을 주민용으로 돌린다면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이 대북 지원 비용으로 요청한 1억 1,100만 달러를 완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앞서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요. 지난 4일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자금이 1억 1,100만 달러 정도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이는 지원이 필요한 북한 주민 약 1,000만 명 가운데 600만 명에게 지원이 가능한 액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국무부 관계자는 그런데 이처럼 국제기구 등의 대북 지원 호소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북한인들이 처한 오랜 인도적 위기는 오로지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재원을 자국민의 기본적 복지 대신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군사용 무기자금으로 계속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북한 정권은 불법적인 핵과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굶주리게 만들면서 등한시해왔다고 말을 했고요. 다만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지원의 호소에 따라서 내년에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가 최근에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서 몇몇 건에 대해서 제재 면제 결정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앞서 지난달 24일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250만 달러 상당의 물품에 대한 북한 반입을 허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달 말에는 대북 의료 지원 단체죠 유진벨 재단의 300만 달러 규모 물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요 이런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서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을 겨냥한 것인 만큼 취약계층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고질적인 대북 지원의 투명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했습니다.
네.
지원단체들이 북한과 직접 협상을 통해서 분배 감시 활동을 늘려야 한다.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요. 대북 인도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 지원단체와 북한의 직접적인 협상을 꼽았습니다. 지원 물자를 전달할 때 인도 지원단체들이 북한의 지원 물자가 적절하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모니터하고 검증할 수 있는 더 나은 요구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조언도 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네 번째로 많이 본 뉴스를 봐야 될 텐데요. 인권 관련 소식이네요.
네. 이번에도 인권 소식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인신매매와 관련돼서 특정 지원을 금지한 결정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로 전해드렸고요.
미 국무부는 북한 등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최악의 등급인
29일이었죠.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따라서 2019년 회계연도에 북한을 포함해서 22개 나라에 대한 특정 자금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관련돼서는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의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인도적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정부 당국자 등이 참가하는 교육과 문화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제공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 IMF와 다자간 개발은행에 참여한 미국 측 인사들에게 해당 기관이 북한에 자금 대출 등을 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정부 차원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과 관련해서 계속 지금 가장 낮은 등급을 받는 나라가 북한으로 지목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8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16년 연속 최하위 등급 3등급 국가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이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특히 정치범 수용소의 강제 노동 등 국가가 지원하는 인신매매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은 이런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노동신문이 논평을 통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앞서 소개해드린 그 결정문에 서명한 것을 두고 이게 정치적 도발이다라고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는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은 인신매매 퇴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의회가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을 통해 제공한 수단을 이용해서 인신매매 퇴치에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나라들에게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북한 인권 관련 뉴스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예, 다음으로 많이 본 뉴스 역시 인권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 VOA에 오는 10일 개최될 예정이던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회의가 회의 소집에 필요한 찬성표를 채우지 못해서 무산됐다라는 보도와 관련해서 논평을 했는데요.
예.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향후에도 북한 인권회의 개최를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인권 유린과 폭력을 집중 조명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존중 압박을 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자, 올해는 유엔 안보리가 그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회의 소집하는 데 실패했죠.
예, 맞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투표를 했는데 이제 찬성표가 네. 부족해서 무산된 거죠.
네.
미국은 지난 2014년 당시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다루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표결을 통해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네.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 나라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게 안건으로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표결 결과 11개국이 찬성하고 반대는 중국, 러시아 2개 나라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네. 네.
미국은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안보리에서 표결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해왔습니다.
네, 자 올해 9개 나라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우선 일단 달라진 안보리 이사국의 구성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을 제외한 10개 비상임이사국들은 2년마다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마침 올해 북한 인권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는 나라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네.
안보리의 이런 상황은 유엔 총회에서 190여 개 회원국 대부분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지지해 표결 없이 합의로 의결한 것과는 조금 대비됩니다.
네. 자,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그런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과 북한이 지난 6월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이 1년 넘게 핵실험 등 도발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인권 논의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기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실제로 12월 안보리 의장국인 코트디부아르가 이번에 그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에 찬성하지 않았는데요.
네.
아프리카는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그런 그렇죠. 지역이죠.
네. 자, 미국이 안보리 회의 소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그런 관측이 전혀 없는 건 또 아닙니다.
네. 네,
미국은 지난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 이어서 내년 초 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인 모습이잖아요.
네.
이 때문에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지만 우선적인 관심사는 비핵화,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이다 라고 미 국무부가 앞서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하고 인권 상황은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뭐 유엔과 미국 등 개별 국가 정부 또 비정부 국가들이 발표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는 전혀 개선의 조짐이 없이 매우 암울합니다. 북한 정부는 자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정치적 모략이라고 주장할 뿐 유엔 등 국제기구의 방문 조사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독재 선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먼저 미 재무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검열과 관련해서 최룡해 부위원장 등 고위 간부 3명을 제재한 소식,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지원 금지를 결정하는 결정문에 서명했다라는 내용과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한 회의 소집에 실패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국무부의 반응 전해드렸고요.
네.
또 앞서서는 교황의 내년 평양 방문과 관련해 내년 계획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는 교황청 관계자의 발언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독재 선택 함께하셨고요.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구한 말 일본 제국이 5달러에 사들였던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이 지난 5월 복원된 모습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공사관 측이 미국 내 탈북자들을 초청해서 분단 이전의 역사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건물은 구한 말 미국의 외교관이었던 세스 펠프스의 저택으로 1877년 세워졌습니다. 1889년 2월 조선 왕조는 이 건물에 외교공관을 개설했고 그로부터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기 전까지 16년간 이 건물은 활발한 외교 활동의 중심 무대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1910년 8월 조선의 국권은 일제로 넘어갔고 이 건물은 일제에 의해 5달러에 강제 매입해 10달러에 되팔렸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소유권을 되찾지 못하다가 노조 사무실, 개인주택 등으로 용도를 바꿔가며 존속해왔습니다. 한 세기 넘게 잊혀졌던 공사관의 존재는 1990년대 들어 미주 한인사회에 의해 재조명됐고 한국 정부는 지난 2012년 미국인 소유였던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문화재청사나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주도로 실측조사와 국내외 관련 문헌과 사진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보수, 복원 작업이 진행됐고 올해 3월 개관해 한미동맹과 한국문화유산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북동쪽 로건서클에 위치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에 지난 8일 10여 명의 탈북민들이 모였습니다.
1910년 한일 강제등합 때 미국 요 근처에 미국 공사, 일본 공사관이 있었어요. 그 일본 공사관에 검사가 와가지고 5달러에 강탁합니다. 그 당시 5달러. 근데 이 공간을 예전에 1891년에 매입할 때는 2만 5천 불 정도. 근데 시세를 따지더라도 한 4, 5만 불 정도 되는 이 건물의 가치를 5달러에 계약을 하고.
공사관 측의 초청으로 참석한 탈북민과 가족들은 객당, 식당, 정당, 집무실과 침실, 도서실 등 공사관의 1층에서 3층까지 역사학자 한종수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꼼꼼히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100여 년 전 굵직했던 사건과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탈북자들의 모습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했습니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객당에는 벽난로와 소파, 거울과 커튼 등 당시 유행했던 빅토리안 양식의 가구들과 물품들로 채워져 귀빈 대접을 위한 공간에 걸맞는 품위가 돋보였는데요. 한 박사는 물품들에 얽힌 이야기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 보시면 여기 그 거울이 그대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거는 그 가구들도 다 똑같지는 않지만 1890년대 가구들입니다. 이것도 다 그때 당시에 생산된 걸 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 영부인도 왔다 갔다는 기록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활발하게 조선의 그 자주 외교를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공간으로 보시면 저쪽으로 한번 사진 자유롭게 찍으셔도
객당을 지나 식당 그리고 임금에게 예를 올렸던 정당을 둘러보던 탈북민들 북한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어진 예진이라고 초상화를 모셔놓고 임금을 못 보니까 외국에 있지만 한 달에 1일이라고 15일 날 두 차례 걸쳐가지고 궁궐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아, 북한이랑 비슷하네요.
아니 왜냐면 국왕이라는 거는 하늘의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왕이라는 거는 교체가 가능하지 않고 하늘의 태양이기 때문에 유교사회가 그렇잖아요. 유교사회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선물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대원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2층에 위치한 집무실에는 공문서 사본을 두고 대화가 오갔는데요. 미국과 본국의 문서 교환이 배편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에 탈북민들은 기간을 물었고 한 박사는 편도로 2개월 반이 걸린다고 답했습니다. 집무실 옆에 공사관 부부의 침실로 들어서면서 탈북민들은 여유롭게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19세기 조선 사람들이 서구 문명에서 겪는 문화적 충격에 대한 대화가 유머스럽게 이어집니다.
샤워
화장실. 예, 여기 욕실입니다. 욕실.
샤워라는 걸 여기 와서 처음 해보지 않았을까요?
신체 말고 수지 부모해서 마음대로 씻질 않잖아요.
변기는 처음 사용했을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다가 세수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문화적인 충격들이 1884년도에도. 보빙사로 왔던 사람들도 얼마나 컸겠어요. 관복을 입고 가는데 서커스 다녀온 줄 알고 네. 그 아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막 돌 던지고
진지한 대화도 오갑니다. 당시 공사의 임기를 묻는 탈북민의 질문에 한 박사는 외세 압박에 조선은 신음했지만 자주권이 지키려던 선조들의 숨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초대공사 박정량은 10개월 만에 소환돼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압력 때문에 처음에 중국이 파견되는 것을 막았거든요. 너희가 이제까지 몇천 년 동안 중국의 종속국이었으면서 너희가 자주국인 양 이렇게 공사를 파견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막았는데 나중에 고종이 결단을 내려요. 중국하고 이렇게 딜을 합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하고 떠나는데 하나는 워싱턴에 오게 되면 중국 공사에 공사관에 들려서 먼저 보고를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 그리브랜드 대통령을 만나는데 같이 가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미국과의 관계에 협상을 하는데 청나라 공사의 허락을 듣고 체결하거나 하겠다. 이런 세 가지 약속을 하고 떠나는데 오자마자 중국에 알리지도 않고 대통령 만났거든요.
미한 외교 수립과 과정에서 현재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시관인 3층. 탈북민들은 1882년 조미 수교 통상 조약으로 미한 외교가 수립되고 이듬해 첫 외교 사절인 보빙사가 미국에 오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이르기까지 두 나라 외교 관계의 출발과 과정 등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시간가량의 견학이 마무리될 쯤 탈북민 남성이 질문을 던집니다. 외세 압력으로 자주권을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 박사는 역사학자답게 초대공사 박정량의 일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당시에 요게 초대공사 박정량으로 왔던 사람, 와프던 박정량이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번역해서 저희가 출판했는데 연말 되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조선의 열강들이 일본, 뭐 중국, 러시아가 있잖아요. 열강을 대비를 하려고 그러면 군사가 있어요. 군사 훈련원을 파견해서 군비를 강화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해야 되거든요. 국력이 강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초대공사 박정량 비롯해가지고 뭐 이하영, 이완용 같은 사람들도 미 의회, 미 행정부에 차관을 도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북한 사람으로서 주미대한 제국공사관의 존재와 역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탈북민들은 이번 방문이 매우 의미 있었다는 진심 어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북한에서 교사로 일했던 익명을 요구한 30대 탈북 여성입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이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가 10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7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같은 민족이었고 또 같은 나라였잖아요. 북한과 남한 통틀어서 그런 역사를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합칠 수 있겠다 이런 역사가 있으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이제 우리가
30대 여성 샤론 김 씨는 북한에서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선 배웠지만 미국의 공사관과 공사가 있는지에 대해선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싫어서 탈북한 사람으로서 한반도 땅을 다시 볼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샤론 씨는 남북한이 이념 때문에 분단된 이후의 이야기여서 있는 그대로 편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리치몬드에서 온 탈북 여성의 딸, 초등학교 2학년 제시카 양은 공관 견학을 마치고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It's nice that the history takes place onto the house. 역사가 이 집에 살아있다는 것이 멋지네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날 행사를 진행한 한종수 박사는 남과 북의 역사가 아니라 이전의 역사로 한민족이 공동으로 가져야 할 공유해야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도 초청해 조선의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헨리 할레크 신임 총사령관은 버지니아 군이라는 새로운 북부군을 편성했습니다.
포포 장군은 남부군 수도인 리치먼드를 향해 남쪽으로 이동하십시오.
존 포포 장군이 이끄는 북부군은 전 병력을 투입해서 남부군을 공격했습니다.
스톤웰 잭슨의 부대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스톤웰 잭슨 장군은 적이지만 정말 대단한 지휘자입니다. 소문대로 명장은 명장이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존 포포 장군의 공격 명령을 받은 포토 장군은 병사들을 전투에 투입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멈춰있게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포토 장군은 자신의 병사들이 맞서 싸우기에는 남부군이 너무 강력해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포프 장군은 조지 맥클레런 장군에게 지원 병력을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맥클레런 군은 동쪽으로 30km 떨어진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맥클레런 군은 존 포프 장군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역시 간단했습니다. 조지 맥클레런 장군은 아직 전투를 벌일 준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군을 보낼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존 포프 장군은 조지 맥클레런 장군이 로버트 리 장군과 대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이 이미 3만여 명의 남부군을 이끌고 스톤웰 잭슨 장군을 지원하기 위해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존 포프 장군은 로버트 리 장군이 아직 맨하사스 가까이에 오지 않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톤웰 잭슨 장군의 병사들이 지난 이틀간의 혈전에서 큰 타격을 입었을 테니 내일이면 분명 후퇴하기 시작해서 서쪽으로 물러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밤 두 부대로 나눠서 각자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쪽은 스톤웰 잭슨 군의 전면에 배치하고 다른 한쪽은 지금 즉시 서쪽으로 이동한다. 스톤웰 잭슨의 병사들은 단 한 명도 후퇴하지 못하도록 서쪽을 지키도록 하라.
존 포프 장군은 병력을 둘로 나눠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전상 큰 실수였습니다. 존 포프 장군의 예상과는 달리 스톤웰 잭슨 장군은 후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스톤웰 잭슨 장군은 로버트 리 장군이 도착하기만 기다렸고요. 로버트 리 장군이 도착하면 다시 북부군을 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는 바로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공격은 북부군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존 포프 장군은 스톤웰 잭슨 군을 공격했고 다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존 포프 군은 거침없이 진격해 나갔습니다. 맨하사스에 도착한 로버트 리 장군은 병사들에게 스톤웰 잭슨 군을 돕기 위해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남부군의 포대는 북부군의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북부군이 후퇴하기 시작하자 로버트 리 장군과 스톤웰 잭슨 장군은 총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존 포프군 대부군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북부군은 진격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 일어섰지만 남부군의 공격을 저지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부군은 예전에 불런 격전장을 가로질러 존 포프군을 돌파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 오면서 북부군은 강력한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남부군의 공격은 둔화됐고요. 결국 공격이 멈췄습니다.
북부군의 퇴각을 막아야 한다. 단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완전히 차단하라. 단 한 명도 불런을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로버트 리 장군은 북부군의 퇴각을 막기 위해 스톤웰 잭슨 군을 증파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패배한 북부군이 도망가는 걸 그냥 두고 보지 않았고 북부군을 완전히 섬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스톤웰 잭슨 군의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폭우에 묶인 스톤웰 잭슨 군은 전면에 노출돼서 오히려 북부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스톤웰 잭슨 장군은 더 이상 진격할 수가 없었고요. 북부군이 센터빌과 워싱턴까지 후퇴하는 것을 저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불런 전투에서 북부군은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북부군의 처참한 패배는 군 지도자들에 대한 거센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1년 전 남부군에게 당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또다시 북부군이 참패를 당하자 북부 사람들의 분노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1년 전에 불런에서 참패를 당했는데 1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또 당하다니 도대체 북부군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수도인 워싱턴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에서 또 이렇게 맥없이 당한 걸 보면 지난 1년 동안 허송 세월만 보낸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속이 탈 노릇이지요. 수천 명의 생명이 저항도 못해보고 희생됐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맥크레런 군은 도대체 왜 포프 장군을 지원하러 당장 달려가지 않고 그렇게 느리게 이동한 걸까요?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지 맥크레런 장군이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어도 우리가 로버트 리 장군에게 이렇게 형편없이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포프 장군은 또 어떻고요? 무능하기로 치면 포프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버트 리 장군이 남북은 3만 명을 이끌고 가까이 왔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그 보고를 믿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리 장군이 아직 메나사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니 포프 장군이 뭐에 홀린 것도 아니고 도대체 군 지휘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군 지휘관이 그러니 1만 4천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그렇게 아깝게 목숨을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내각의 강요들은 조지 맥크레런 장군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도 성탄절 노래로 마무리합니다. 레이 찰스가 부릅니다. The Christmas Song.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uletide carols being sung by a choir and folks dressed up like Eskimos. Everybody knows a turkey and some mistletoe. You have to make the season right. Tiny tots with their eyes all aglow will find it hard to sleep tonight. They know that Santa's on his way. He's loaded lots of toys and goodies on. Every mother's child is gonna spy to see if reindeers really know how to fly. And so I'm offering this simple phrase to kids from one the 92 of New York City. Though it's been said many times, many ways, Merry Christmas to you. Every mother's child is gonna spy to see if reindeers really know how to fly.